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이에요.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적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중심을 보고 아시오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몰라도 웬만큼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아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기는 어렵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정말 끝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또 기가 막히게 지나가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고난은 그 변화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축복의 사건들, 축복의 시간들이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체험적 신앙이에요. 비록 내가 말씀 한마디 붙들고 지나갔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랍게도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상황들이 넘어가게 되고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들이 다시 역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열매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28장 1절 2절 말씀에 연이어서 붙여 읽어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28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망명을 온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실 뭐 편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평안하게 지내보겠다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어떻게 망명한 시간이 쉬웠겠어요? 1년 4개월 있는 동안 하나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아말렉이나 뭐 이런 다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얻어다가 아기스에게 바치고는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아 온 것처럼 보고를 했지만 언젠가 들통날 수도 있다, 이게 속인 게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늘 왜 없었겠어요? 하나도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문제는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임을 얻게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화근이 된 것이죠. 믿을만 하니까 전쟁에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 이번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면 내가 영원히 평생 너를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큰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신임을 얻게 돼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이 지금 29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이 다섯 개 도시 연합국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드와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다섯 개 도시 국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기 다섯 국가 중에서 한 지도자가 연합 국가의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가드의 왕 아기스가 지금 전체 블레셋의 어떻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 각 도시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을 이렇게 집결하는 중간 지점이 아벡이에요. 가드에서 한 5, 6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집결이 1차 끝나면 그 부대를 데리고 더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는 곳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그쪽 가까운 또 수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샘이 있는 길보아 산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고 양국 군대가 결전 태세, 임전 태세를 갖추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8장, 29장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선우가 사실은 뒤바뀌어 있는, 시간적으로는 29장이 앞이고 28장이 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집결을 해서 이제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가 이걸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다섯 개 도시국가 연합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기스와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죠. 후진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앞에 진격하든 나아가든 다른 블레셋 군대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또 뒤에 히브리 사람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까, 이 전장에? 그리고 여기 뭐 방백 수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개 도시 국가의 왕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왕정처럼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내 왕들, 내 수령들이 이렇게 어필하면은 사실은 맥혀 들어가는 때란 말이죠. 혼자 결단한 이 다윗의 출정 명령을 다른 왕들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필 다윗, 왜 하필 히브리 사람들을 또 이 전선에다가 포함을 시켰냐? 이게 항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어 봤는데 여러 날, 여러 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신하로서 망명 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 사울과 대치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선에 나가면 상징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왕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이에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왕들은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전쟁 도중에 다시 등을 보이고 우리를 배신하면 그 사람이 사울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사울과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목을 따가지고 갈 사람 아닙니까? 원래 사실 다윗은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잘라간 사람이에요. 엘라 골짜기에서는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도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눈에 뭐가 씌었는지 다윗이 자꾸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눈에 깍지가 끼었으니까 결혼하지. 다 반대하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의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기스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누구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다윗의 마음이 끌려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다가 전쟁 때 지금 불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 아, 우리 몇 사람 목 따가지고 사울한테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뭐 또 근데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14장 21절입니다. 그 전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쟁 도중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점령을 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동원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편제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뒤섞었단 말이죠. 사실 뭐 생긴 것도 별 표지도 안 나죠. 어쨌건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더니 전쟁을 하는 도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우세한 어떤 그런 전황이 바뀌자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아군인지 모르게 된 거죠. 완전히 혼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패했던 그런 악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함부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뒤섞어서 군대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기도원의 뭐 300명도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돌려보내잖아요.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 다 빠져라. 전쟁은 이건 내 목숨하고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늘 회의적인 사람들은 전쟁에 올 필요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교회 문제는 뭡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싸울 의사도 없고 왜 불렀는지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없고 뭐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냐는 말이에요. 뭐하러 왔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 300명이든 뭐 7,000명이든 족한데 맨날 허수만 뿔려져가지고 말이에요. 숫자만 많았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이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철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널리 퍼졌던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다 전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뇌리 속에는 기억 속에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지금 치르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결국은 아기스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지금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세워놓은 사람인데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어떻게 왕이 됩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28장 1, 2절과 29장 1절 사이에 있었던 사울의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도저히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 찾아가서는 안 될 곳에 갔던 그 엄청난 일, 그 일을 중간에 두고 다윗도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사울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이 만약에 전선 최일선에 선다면 그도 또한 레드라인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기스는 데려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블레셋의 왕들이 그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갈등 상황,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만약에 아기스가 발언권이 강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데려가겠다 하게 통용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기스와 나머지 네 왕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이렇게 뒤에 데리고 올 일이 아니라 다윗을 최일선으로 내세워서 사울과 바로 첫 교전을 하게 합시다. 화살바지로 쓰십시다.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600명 다 죽으면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타협해도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스는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갈등 상황을 겪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는 섭리의 놀라운 솜씨란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제가 사북 사태 때 가서 죽을 뻔했어요. 사북 광장에 홀로 취재를 들어갔다가 사북역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 탄광에 있다가 전부 눈이 말이죠. 전부 술이 취하고 해서 완전히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과 계짝 위에 올라갔습니다. 죽이기 전에 내 말이나 좀 듣고 죽여라. 여러분들의 기록은 오늘 당장 뭐 뉴스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의 기록은 반드시 기록될 것이고 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견이 쪼개져서 여전히 다수는 죽이자는 것이고 소수는 저를 보호해서 결국 끄집어내서 사북역 경계선 밖으로까지 저를 끌고 나갔어요. 누가 한 사람 돌을 던지거나 누가 한 사람 주먹질을 시작하면 그날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살리시겠다면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살면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집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블레셋으로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못 선택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가서 안 될 곳에 갔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편치 않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1년 4개월 평안을 구해서 갔던 1년 4개월은 도리어 더욱 불안한 1년 4개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다윗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갈등 구조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물질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흘 금식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호를 내밀지 않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울고 금식하고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6절, 7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계속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는 그 수령들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거 지금 말이죠. 다윗은 전쟁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감히 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 이런 문자를 쓰지 않아요? 이런 문자 쓰면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감히 청하고 싶지만 못 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했으나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좋아 보이건 싫어 보이건 그런 것들이 다 내 생각이라고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면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중간에 가다가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글락에 지금 가족들이 다 인질로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참 일생일대 위기다, 진퇴양난의 위기다 그러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길이 있다. 그럼 다윗이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윗이 화살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지금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 여기 들어온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백성들 손에 내가 나 자신을 의탁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정말로 해서 안 될 짓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디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다윗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못 푸시겠어요, 그 상황을? 예? 하나님 못 푸실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했어요. 모세가 탄식을 합니다. 야, 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얘들이 고기 달라네요.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팔은 우리 팔처럼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만큼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일도 없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야고보가 이걸 또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못 받냐는 거예요. 4장 3절 이렇게 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원했는데 두 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가기를 원했는데 저만큼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이 터지죠. 감동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은 2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다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첩경을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철치에 저기 저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로나 대중에 코로나 때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주 물었습니다. 매주 8만 불인가 얼마인가를 물었어요. 주차장을 봉쇄했습니다. 다 대중교통수단을 걸어서 왔어요. 성도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그 이번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LAC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벌금 다 돌려받고 피해받은 것 다 돌려받았습니다. 수백만 불을 돌려받았어요. 뭐 저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오기를 바라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도 뭐 잘 대비하시기 바라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이건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거 구했다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하나님 체면 구길 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를 뭐 당장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그 길을 가더라도 그분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플랜 B, 플랜 C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분은 어떤 점에서는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도 있어요. 다급하면은 그분은 멈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한답시고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에 손을 대려고 할 때는 스탑! 비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불신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나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완전히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자 간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이제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쟁 가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도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속으로는 지금 낄낄 웃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야 하나님 이거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요. 그는 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가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이걸 빼주셨는데 짐짓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기스 왕에게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아기스가 참 당신이 선한 것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한 걸 내가 알지만 다른 왕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니? 너는 가거라. 새벽에 가거라. 가는 모습도 들키지 마라.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 에 대한 호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온 블레셋 땅에서 누가 다윗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다 다윗이 누군지 아는데 아기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권력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 국민은 저자가 간신이고 저자가 악한 자라는 걸 아는데 정작 최고 통치권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고는 본인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고집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늘 잘못 보고 있고 잘못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객관적으로 100% 듣거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우리가 못 볼 걸 보게 하거나 볼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부부가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서로 간의 결점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내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몰래 못된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또는 또 다른 영적 존재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진실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뭐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그렇게 보게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란 우리의 보는 시각과 듣는 청각과 이 모든 것들의 프레임을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영적 존재란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가두는 존재구나.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프레임을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셨고 은혜로 결정하고 은혜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게 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자랑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듣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청 범위, 가시 범위, 우리가 깨닫는 자각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더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구나. 내가 적질에 있으더라도 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은 찾아가서 안 될 곳을 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삶이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박차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자기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모르고 가서 안 될 곳에 가겠다고 때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뭐 안 할 짓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꼬여서 나중에 풀 수 없는 지경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란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을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은 사실대로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면은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살게 됩니다. 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거기서 뭐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시작이 되면은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구하지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담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아 잠깐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달라고 자꾸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실수하더라도 잘못 구하더라도 성령께서 인터프릿을 잘하셔서 번역을 잘하셔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입으로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속마음으로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입을 들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걸 신기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주시고 통역을 해주시고 아름답게 번역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이 자가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고 어쨌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를 구했는데 B가 올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오는 까닭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구한 거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있는 분도 계신데 예, 기도를 할 때 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상회담 할 때 뭐 통역이 말이죠. 뭐 정상들은 영어가 짧잖아요. 그 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형편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뛰어난 통역관들은 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통역합니다. 실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통역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 대통령 통역했던 사람들 두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비화를 들으면 우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해서는 안 될 걸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 통역관이 그렇게 말 통역하지 않아요. 아주 격식에 맞춰서 대통령이 마치 아주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통역관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구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아름답게 통변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합니까? 그리고 계획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계획적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때로 경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5살, 뭐 5년, 10년, 30년, 50년 계획을 다 했더니 그대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미국에 보니까 이번에 MVP에 뽑힌 뭐 오타니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 보니까 뭐 그냥 아주 세밀하게 자기 인생 계획을 짰는데 대부분 그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죠. 우리는 그렇게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생각, 더 높은 생각, 길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길을 생략하실 수도 있고 그 길을 돌아서 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흘 길, 불과 사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이게 걱정이 많은 시대,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날의 괴로움을 오늘 하루 족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걱정. 아, 그래도 뭐 계획과 염려는 다르지 않습니까? 염려는 안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세세한 세밀한 계획 짜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에 묶이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주위 사람들을 덜덜 볶는 것도 소심한 일입니다. 계획은 가능한 일이지만, 계획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계획대로 모든 사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덜덜 볶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 더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뭐 코로나 걸려서 낫고 나니까 너무 더 감사한 거예요. 항체가 13배라는데 뭐 변이야 올라면 와라, 뭐 아주 걱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게나마 한번 걸리시기를 뭐 추구하면 안 되겠죠.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아이들은 뭐 가볍게 앓고 나서 뭐 항체가 생기면 좋잖아요. 아, 이 정보 당국이 싫어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임한 삶이 시작이 되니까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내가 살았다라고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내 믿음 아닙니다. 내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지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손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건 시련이건 고난이건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악한 의도 사악한 모든 계획들을 무위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저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깨트린 이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의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영원에 기억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